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녁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야. 아멘. 우리가 이제 잔 라일의 성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새벽 드리는 말씀, 또 금요일날 말씀, 또 주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한 장 한 장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편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번에는 역대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부분,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지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욕망, 갈망, 어떤 무엇인가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함께 6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계속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한번 해볼까 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주제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최근에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잘 아는 것이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을, 겨울, 12월 달까지 대강절까지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간 두세 주 있으면은 끝나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은 또 무엇을 할까? 다 설교지만, 그죠? 또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약간 교리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라든지 주일 설교라든지 또 금요일 설교가 유튜브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또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 공부도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잘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이 존 라일의 거룩, 성결이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한동안은 우리가 처음부터 좀 확인하진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였어요? 1장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발전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거룩함, 성결을 어떤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이렇게 성화의 과정, 거룩한 열매를 그 맺는 과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좀 봉사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의견을 내면은 내가 오래간만에 의견을 냈으면은 그 의견을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목사가 생각해 봅시다 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말도 안 해요. 나는 정말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이런 의견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말했더니 사람들이 동조해 주면 좋을 텐데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뭐랄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봉사해 봐야지 했던 그 마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아니야, 너 서운하잖아, 너 화가 나잖아, 사람들이 안 안아줘,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지금 비웃고 있는지 알아,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안에서 막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삶이지만 동시에 정말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다면은 영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비용을 지출하는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영적인 비용을 영적인 비용을 지출했고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서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나는 정말 문제가 많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에게 더욱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당장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예배를 들어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지금 연락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일까? 또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좀 걱정하면서 봤더니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한 성도가 지금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잘 계셨는데 여러 가지 몸을 더 이상 잘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 이제 양로원에 지금 밤에 들어가셨습니다라는 그 연락을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 지금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이 쇠해지고 누가 이렇게 양로원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요, 우울해져요. 점점 뭐라 그럴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내 일 같아요. 그리고 양로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소리 들리면 더 우울하고 막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서클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믿음의 모범, 성경에서 예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였어요? 모세.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한, 자기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보화를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부분 많은 사람이 롯과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결단을 해요, 안 해요? 못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자꾸 주저주저해요.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머뭇머뭇거리는데 진짜 위기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내시잖아요. 이게 롯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빼주셨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냉정하게 하나님의 심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그 과정 가운데 딱 소돔 기둥이 돼가지고 멈춰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삶,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두려워요.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늦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이제 마지막 그런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는 기회가 없는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진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동시에 십자가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강도, 분명히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두 강도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영적인 죄인,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진짜 흉악한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오편의 강도도 욕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도 같이 왼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혹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혹시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자격이 안 되죠? 나는 못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 때로 우리가 풍랑, 파도를 접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풍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공동체, 우리가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함께 한 지체를 이루어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그곳에서 소멸하는 불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에스겔의 마지막 그 회복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넘칩니까? 딱 보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갑자기 좀 평안했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다시 갑자기 팍 스트레스가 와요. 아니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생수의 강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곳에서 이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되려면 우리가 항상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 노력,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은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예.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시작할 때도 그 욕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은 공식이 있어요. 항상 그 죄가 우리를 도전하는 그 공식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 그렇죠? 우리가 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느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동시에 이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어떠냐면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다윗이 유다에서는 왕이 되었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이 지켜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억지로 그들을 눌러가지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1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의 그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떠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시세를 아는, 시대를 아는 이스라엘이, 우리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그러한 그 리더들이. 지금 다윗의 주된 그 서포트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유다로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윗을 서포트해 줘야 돼요. 그 이사갈의 지파에서, 이사갈의 우두머리인데, 그러니까 우두머리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시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다윗이 그들의 어떠한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전체의 왕이 되려면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왕을 도울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국 대통령 보면, 미국 대통령 보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뭐 이란에 가서 싸울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뭐 북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뭐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문제들 얼마나 지금 산적해 있어요. 중국 문제들. 그러니까 와, 대통령이 뭐 결정을 하겠지만 그 많은 수많은 참모들이 잘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대학 교수들도 있죠. 대학 교수들도 있고 우리 조창희 형제도 이렇게 박사과정에 있지만 이 교수들이 대학원생 이상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그거 아세요? 막 못 시키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펀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 마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그런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면 좋은데 안 놔주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벌써 한 거의 한 25년, 30년 전 된 것 같아요. 제 동생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 교수가, 그 지도 교수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졸업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요? 아, 이게 뭐 쓸만하니까. 그래서 졸업하는데 싸울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러한 그 좀 투쟁 아닌 투쟁을 해가지고 간신히 겨우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어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주변에 동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누가 욕심이 있었어요? 사울이 아주 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40년 동안 그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신이 온전할 때 좋은 참모들을 잘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윗도 사울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울이 처음 멀쩡할 때에 잘 해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주변에 그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세를 알고 시대를 알고 뭐 다는 모를지라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공화당이 지금 하려는 일들은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죠. 민주사회주의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슬렘, 이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모슬렘, 이슬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어떠한 그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그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사람들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하고,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하면 안 되겠지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약간 유럽의 사회주의, 뭐 그것은 같이 좋은 사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지금 자유민주주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뺏는다.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려는 거, 집을 한번 사가지고 좀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또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것을 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 면담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집을 바꿀 때에는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한 번만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 죄송한 사람들이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기들이 그 하지도 않을 거, 자기들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아니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아이들을 좋은 동네에서 교육시키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구조가 그런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신념, 내 확신도 중요하지만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뭐 내가 싫어하니까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 모든 것을 다 전쟁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우리들도 미국에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아니면 뭐 국회의원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정치적인 그 투표를 할 때에 어떤 법을 만들 때에 이게 어떠한 것인지는 알고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투표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투표를 해보니까 복잡하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그러니까 잔 라일의 그러한 그 책을 보면 이 시대가 정말 혼란한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뭐 제가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학교에서 여자 락커룸, 여자 화장실에서 뭐 어떤 고등학생인가 뭐 누군가가 이제 몰래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교장도 뭐 지금 막 직무 정지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은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트랜스젠더 이야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 완전히 성전환 수술 하지 한 것도 문제겠지만 수술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 여자 스포츠에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꽤 심한데 학생이 100만 명이고 그중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두세 명에 대한 넓은 마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세 명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의 그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렇게 몰래카메라든지 그런 거 남자가 들어가지고 한 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내가 전혀 몸은 남자인데 그냥 여자 락커룸 가가지고 내가 여자야라고 하면 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티네이저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니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네가 문제가 있는 거다. 네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니네 부모가 완전히 이건 와이프 리빌리네. 막 인종 백인 우월이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책에 보면은 지금은 선명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극도로 혐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을 혐오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요하는 것에는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같은 동료를 죽였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백인이고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이 오죽하면 그렇겠냐라고 해가지고 그 죽은 아버지의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대학 교수가 막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그 유타에서 이게 지금 재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 뉴스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죽인 범인이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죽인 것은 분명하다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총을 한 발만 쏴가지고 그 사람만 죽였기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만 죽이면은 사형당할 확률이 없는 것이고 최고 그것이 사형은 아니에요. 무기징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은 사형 구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딱 한 사람만 죽이려고 그랬지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정확하게 한 사람만 쏘지 않았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미국 변호사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라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잔인하게 한 말이라지만 그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약간 구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행정부가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지금 이 모든 스미소니안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대학교라든지 모두가 너무 좌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좌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미국의 어떠한 근본적인 것, 미국의 역사까지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역사를 보면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혼란돼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의 미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이겨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온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 초대 대통령도 워싱턴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 아 갑자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성경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봐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봐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껴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있다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얽혀가지고 그냥 막 꼬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으면 가면서 도와줬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내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맨하탄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 그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만 관심을 가지면 그 범인, 그 가해자도 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피해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경찰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껴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은 또 부러워해요?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화려함은 또 부러운 거예요. 집들이 얼마나 막 올랐어요. 한국에 부자가 많이 생기긴 생겼는가 봐요. 예전에 그 은행에서 퍼스널 뱅커가 그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3억 정도 있는 사람, 3억도 큰 돈이죠, 캐시면. 이제 도와줬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 은행에서 3억 정도를 맡기는 사람은 안 해준대, 이제. 3억 캐시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맡기는 거는 부자가 아니래요. 그만큼 부자가 많은가 봐요.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지금 새로운 뭐 이렇게 그 국무위원들, 한국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는데 뭐 자세히는 못 봤지만 좀 인터레스팅해요. 절대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가지고 벌써 1년 만에 뭐 몇 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억 하던 집이 14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억짜리 집을 살 때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있는 모든 거를 다 끌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1년 만에 4억, 한 40만 불이 올랐대요.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절대로 사지 마라, 절대로 사지 마라.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도 전부 말 들은 보다는 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즉이냐 집을 팔아야 됐을 때 집을 안 팔고 버티다가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 아 그렇지 말 들으면 말 잘 들으면 다 바보야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도 복잡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 목사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내가 옳고 그름 내가 무엇이 옳은지 누가 무엇이 나쁜지 그래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 이 시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새벽 예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목말라요. 저도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오늘은 더 목이 마르네요. 그렇죠? 답답해요. 솔직히 한동안 한국 뉴스 보기도 쉽지 않아서 안 봤어요. 그냥. 그래서 맨날 보면은 미국은 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팍스 뉴스하고 CNN을 같이 봐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팍스 뉴스만 봐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팍스 뉴스하고 CNN하고 내용이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확실히. 특별히 지금 11월에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그 내용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가치관이 틀려요. 그런데 11월 선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조급해야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뭐 너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관심을 가지도 않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안개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아 이게 안개와 같구나 이것이 혼란스럽구나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최소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예스 노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분위기를 맞춰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죠? 괜히 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친구, 형제인데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 지금 그 괴로운 상황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을 뒤집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위로와 격려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진짜 마음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아이들을 볼 때에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어떠한 사랑을 받은 애들, 특별히 부모들은 잘 표현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를 다 키워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그럴까 좀 노하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손자, 손녀들한테 괜히 욕먹을 그 다음에 미움받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그냥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일방적인 막 진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애들은 성품이 좋아요. 그거 아세요? 성품이 좋습니다. 뭐가 나지 않아요. 물론 부모의 균형도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 바르게 좀 얌전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그 집안은 누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러지 않은데 의외로 할아버지들은 아주 무서운 할아버지도 아들을 무섭게 키웠던 아버지도 자기 손주들한테는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내가 보면은.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의외로 무서운 할머니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마다 그런 거 보면은 할머니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아, 애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귀찮아요. 하지만 그 귀찮지만 그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귀찮음을 이겨내고 도와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책을 보면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데 직장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관계 가운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런 거예요. 저도 머리가 있는데 때로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나한테 덕을 좀 보려고 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한 번은 모를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성으로 분명히 알지만 항상 제가 이 이성으로, 머리로 살아가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노회에서 사무총장 할 때도, 그 노회에서 사무총장 총무는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것은 결단은 마지막 그 순간이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알고도 넘어가주고 그냥 당해주고, 좀 당해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슴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그 시대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한테 어떻게든지 딱 짓밟고 그냥 딱 눌러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오죽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겠어요. 어떡하면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지만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오히려 자기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드 왕에 가가지고 미친 척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가서 미친 척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내 자존심, 어떤 내 유익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웃음을 당해도 내가 바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셔야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온전히 내어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쁘고 즐거운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알고 세상에 가는 방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